예. 우리 가족들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 뵙지 못한 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따뜻하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때 내준 숙제 잘 하고 계시죠? 그 교회 올 때마다 한 번도 인사 안 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꼭 한 명씩 사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따라오시기 위해서 보통 외국 지명은 이게 어떤 주에 속한 도시인지 아니면 그것이 주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게 밤빌리아 보이죠? 이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하나의 주입니다. 그 주 안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버가에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북쪽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주에 속합니다. 이 밤빌리아 주가 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늘 이 행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의 속주였던 밤빌리아, 그곳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버가를 거쳐 약 북쪽에 있는 200km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늘 향합니다. 이상하게도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는가?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버가는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면 그 아래 있었던 구브로 섬에 있었던 살람이나 바보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도시가 바로 이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스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 일행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도하는 일이 어려웠다면요, 버가 주변에 있었던 아탈리아, 그리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펜도스, 시데와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모든 곳을 다 포기하고 밤빌리아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큰 도시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음 행로를 잡은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판단이란 말이죠. 전략적으로 버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다면요, 여러분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 소리 내서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라고 하는 곳을 다시 들려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처음 버가에 들렸을 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올라갔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여러분들 이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딱 이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일행의 계획 안에는 버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잡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곳을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열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1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전에 내지는 먼저 번외로 번역돼야지 더 깔끔한 번역입니다. 특별히 후자인 먼저 번외가 문맥상으로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이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한 1차적인 이유는 그의 병 때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 이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약 성경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은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란 문구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역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로 여행하는 도중에 말라리아에 걸렸고, 처음엔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평야 지역으로 도착하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밤빌리아 주에 있었던 버가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풍토병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풍토병에 있어서 최고의 치료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 지역은요, 기후가 무덥고 습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발 약 1000m에 해당되어지는 고원지대였던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악정 고투하며 산맥을 넘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자연스럽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옮겼다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케 되어진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행은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된 장소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가게 된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마그네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마그네시아의 식민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적인 기원을 가진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헬라 사상이 강하게 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도시,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총독,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시죠? 저리 총독이었던 빌라도, 베스도 이런 부류가 아닌 프로칸슬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황제와 원로원에서 직접 파송한 프로칸슬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한 로마의 정치적인 분위기와 압제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배어있는 도시가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요, 일본 순사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특정한 도시에 많이 배치되어져 있어서 그 지역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다른 곳보다 일본의 군사 문화가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그런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로마의 통치와 압제의 실제적인 분위기를 그 주민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로마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동시에 헬레니즘 문화도 만나고 있는 곳,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과 상징들이 그 어느 곳보다 두드러졌던 곳,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곳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만 많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회심하게 된 이방인들도 많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유대인 회당이 존재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요, 헬레니즘이 판을 치는 그 도시에서 헤브라이즘 사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핵심 근거지로 또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회당,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었던 히브리적 요소가 또한 짙게 배어 있는 도시,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강하게 만나고 있는 것, 로마의 색채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회당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분명히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 시대의 헬라계 지리학자이며 역사가였던 스트라본의 지리스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소의 시민들이 철학과 교양 일반에 걸쳐 지니고 있는 여리는 보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시민의 수준을 훨씬 넘을 정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길리디아 다소 자체가요,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헬라 문화의 하나의 중심지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정통에 있었던 인물로 키워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을 또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헬라 사상과 철학의 정통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동시에 히브리 사상의 정통에 있었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흐르고 있었던 세 가지 기류에 가장 익숙하고 정통해 있었던 설교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설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청중과의 호흡, 동일한 정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분이 파악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기복신앙을 막 강조를 한다든지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다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확 얼어붙어 버릴 거 아닙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분위기와 가장 최적화되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살아생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세월이 흘렀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여러 도시를 돌면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권면하고 알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뭔가면요, 갈라디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스는요, 사도 바울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라디아스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으로 역사 가운데 우뚝 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트는요, 갈라디아스는 마이 캐슬이, 갈라디아스는 나의 부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약신학자 메릴 테니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스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이 났을 것이며 서구는 전적으로 이방 종교화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결정적인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사도행전 앞에 등장하는 여러 설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의 카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자기 어떤 독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빌립, 베드로, 스데반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스데반의 설교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와 빌립의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능력의 설교였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하다가 돌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사도 바울 자기가 차용해서 저 설교하다가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인 그 일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사도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상처, 아픔, 트라우마, 충격으로 남아있었던 설교는 아마 스데반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던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죄책감이 그의 평생 동안 사도 바울 가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그 스데반이 전도했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정말로 우리의 심장 아니야. 한 사람의 생애를 당사자 그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삶의 경험의 자리로 집어넣으셔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의 인생을 빚어내시고 그 모든 경험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게 하심도 풍토병으로 버가를 떠나 그 방향을 계획에 없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기게 하셨던 그 손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때려 죽이는 일을 주도하게 하신 것, 사도 그 자신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결국 하나로 만나고 통일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득해 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미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삶의 현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과 이유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신앙의 한계로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경험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고 너무 쉽게 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생의 현실이 무거지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무슨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진도 바닷가에서 세월호 배가 가라앉아서 3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가라앉은 그 상황을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 각 개인들이 만나는 삶의 실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은요, 너무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영적인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아가 주십시오. 그 문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뿌리가 없으면요, 감사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이 개신교는요, 너무 일찍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신앙의 허세입니다. 허세.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해석을 하시고 감사거리를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목사님 내가 왜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느냐라고 물어봐도 사실 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예상치 못하는 삶의 경험을 하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의 상담은요,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우는 시간이지 목사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는 시간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희 후배가 한 명 천안 아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젊은 커플 한 분이 그 천안 아산에 온천에 놀러 간다고 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준다. 아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기숙사 우리 쫄방인데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형, 사람이 쫄깍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해서 하루 벌어 건건히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또 핏더미에 지금 내몰려가지고 중리산이 하는데 형 나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비교적 1년이 더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코치를 해줬습니다. 진혁아,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회 재정을 함부로 그 집사님한테 돈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가정이 흔들리면서 사모님 몰래 대출받아가 이렇게 돈 주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제가 걔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견딘 거예요.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아마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이렇게 대출받아가 그 집사님을 줬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또 다가오죠. 하니까 우리 후배가 그 집사님의 전화를 매일 받는 것, 그 괴로움보다 우리 후배의 전화를 제가 매일 받아야 되는 그 괴로움 때문에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매일 전화가 와가지고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형, 이 고통의 끝 집사님 또 전화 왔어요. 형, 나 도대체 이 집사님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나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배 정말로 훌륭하고 정직한 목사 아닙니까? 지도 모르는 걸요,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고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폭력입니다. 모르는 일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영역에 있어서 목사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심하고 거듭난 신자라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경험도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영혼에 깊숙이 새기고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생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 복이 되어지는 현실을 다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분투하며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며 보낸 그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삶의 선한 뜻이 좌절되어질 때요. 심지어 그것이 신자 자신의 경솔함이라 신자 자신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과 바탕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스탈린이 만든 교화 노동수용소라는 러시아판 강제수용소에서 20년간 목욕하고 훈련한 기독교 신자였던 솔제니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어떻게 악해지고 어떻게 선해지는가라는 감옥 생활에서 배운 이 본질적인 경험을 무거운 짐에 눌려 거의 못 서게 되어버린 내 굽은 등으로 실어나르는 임무가 내게 맡겨졌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다. 권력에 잔뜩 취한 나는 살인자요 압제자였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로 잘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용소의 썩어가는 지푸라기 위에 누워서야 비로소 내면에서 처음으로 선한 충동을 느꼈다. 성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 사이, 계급과 계급 사이, 정당과 정당 사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히 깨달아졌다. 내가 수용소 시절을 회상하며 고맙다 감옥하라는 말로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영혼을 살찌웠고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하나님께서 한 신자 안에 일으키시는 영혼의 각성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의 일기. 이 책이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요. 정말로 불꽃같이 왔다가 가버린 인생이었어요. 29년 5개월 19일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신자로 산 시간은 8년이요. 선교사로 산 시간은 4년밖에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전혀 의도치 않은 말실수 한 번으로 예일대학에서 퇴교조치 되어져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인디안 선교사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요. 끊임없는 질병이 그를 따라다녔고요. 결핵으로 특별히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우울증과 극심한 외로움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정말로 초라하게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남긴 글을 모아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출간한 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그의 일기입니다. 존 파이퍼가요. 별것 없어 보이는 이 책이 그토록 사랑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브레이너드의 삶이 병들고 연약하며 낙심하고 넘어지고 외롭고 악정 고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열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 생애의 결론이며 우리 생애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복된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생애의 자리로 내몰린 그 이유를 그의 살아생전에 확인하고 죽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죽는 인생도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저런 은혜 말고 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시달리는지, 무슨 사연으로 굴러 들어와 이 교회에서 이 권속들을 만나고 있는지,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왜 이 사업과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 시부모를 만났는지, 왜 이런 애새끼를 낳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꼽은 게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생애의 끝자락에 이런 이유로 내가 너의 생애를 그렇게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깨달음이 저의 생애에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그것에 대한 답을요,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너무 명확하게 너무 쉽게 그 답을 소나기에 쥐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생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치열하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붙잡아 길리기아 다수에 나게 하시고 계획에 없었던 비시디아 안디옥행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돌로 찍어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그 모든 생애를 모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삶도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 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그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애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치열하고 선하게 우리의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주일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